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서에 이렇게 나오는 큰 두 가지 문명, 구약 특별히 신약 말고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큰 두 가지 문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집트 문명과 그죠 나일강 문명이라고 학교 다니실 때 뭐 대충 다 배우셨죠, 그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문명 두 가지 문명이 이 구약 성서에 크게 나오는 두 가지 문명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분명히 이집트를 체험했을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또 몸소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명은 그 문화는 이 성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지대한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조되기 전에 딴 건 그렇다 좀 치더라도 물이 있습니다.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 창조도 안 됐는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집트 문명 말고요. 물은 통제할 수가 없는 그 혼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의 혼란스러움을 그 바벨론 유배 때 그 유다인들, 유배를 간 유다인들이 몸소 체험을 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이집트의 나일강과는 달리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은 일정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이 강이 범람할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물을 통해서 대비할 수 없는 자연의 무서움을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바로 이 창조, 하느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그 혼란의 상태를 이 물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집트는 그 물의 범람이 아주 일정했잖아요. 일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는 물을 통제하는 듯이 보이는 왕을 거의 신과 동일시했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때쯤 범람할 거라고 이제 왜냐면 제사장들은 거의 학자를 겸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범람 시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물기를 조절하는 듯이 보여주면 그 중심이 왕이 있고요. 그러면 그 왕은 거의 신성시 되는 거죠. 반면에 강의 범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언제 범람할지를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집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왕을 신성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절대 권력은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차이점이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전에 어둠과 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 없음을 의미를 하고 물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느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그 혼란한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와 7째 날의 휴식으로 하느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라고 합니다. 둘째 날 우리 새성경 번역에서는 궁창을 창조했다. 라고 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공간이 언급이 되죠. 아마도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서 이 단어로 이제는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궁창은 바로 물 가운데, 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 가운데 빈 공간.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을 물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이 있었고 그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직 땅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 강과 바다가 됐을 것이고 위에 있는 물은 나중에 이렇게 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궁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창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돔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돔 모양의 빈 공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돔이라고 하면 그 구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땅바닥에 놓으면 면 평평한 면이 있고 나머지는 반 구의 모양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정확하게 옮길 단어가 이제 없다 보니 이제 궁창이라는 어려운 한자말을 뭐 이것도 한글이긴 합니다만 이제 쓴 거죠. 고대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땅 밑에도 물이 존재하는 세계관, 그리고 물이 항상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세계관이 노아의 방주 때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막 하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하늘에 딱 준비되어 있던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제 기억에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여실하게 드러나죠. 예, 그러고는 그 여섯째 날에 쭉쭉쭉 지나가고요. 여섯째 날에 땅 위의 생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우상이라는 거죠. 예.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은 그런 의미에서는 선하다라는 걸 여기서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1장 28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장인데 문제는 사용되고 있는 동사 두 가지가 모두 거칠어도 너무 거칠다라는 것이죠. 지배하라 라고 하고 있고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대 유럽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신대륙을 찾아다니면서 자원을 캐우고 그 대륙의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렇게 심각하게 괴롭힐 때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범죄를, 그런 죄를 합리화시켰던 문장이 바로 창세기의 이 문장입니다. 통치하고 지배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라고 된 거죠. 현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교황님께서 하십니다. 잘못된 이전의 해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공생을 위한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교황님은 그 회칙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 공생의 근거가 창세기 1장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두 동사에서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과 이제 문맥을 이어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8장 17절은 그 노아의 방주 후에 노아와 다시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함께 존재하면서 공생해야 하는 관계임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의 문장과 창세기 문장을 어울려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교황님의 주장이죠. 그래서 인간 생명에 대한 우선성은 분명히 있으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우선성은 자연이 존재할 때 가능한 우선성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나면 인간의 생명 우선성도 의미가 없죠. 자연이 받쳐줄 때 인간 생명의 우선성이 이렇게 존중이 되는 거지, 그 자연이 인간을 받쳐주지 않으면 인간 생명의 우선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피해를 우리는 입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인간의 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인간의 신분에 따른 창조.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은 왕으로 창조하고 어떤 인간은 노예로 창조된 것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전혀 하지 않죠. 인간은 신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왕이든 노예든 모두 그렇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삼국사기나 이런 그 신화들을 보면 그 특별한 귀족이나 왕족 가문의 사람들은 따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문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든 노예든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건 거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혁신적인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레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레 날에 7일째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천지창조 이야기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업적은 뭐 천지창조에 당연히 포함될 테니까는 뭐 그렇다 손 치는데 쉬는 날이 그 이 창조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의 의도는 안식일 규정은 유다인과 이방인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율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인만의 유다교인만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율법,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조 이야기 안에 그걸 넣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안식일 규정은 시나이산의 계약 조항에도 분명하게 들어있는 중요한 조항이 되죠. 하느님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었음을 강조해서 안식일 규정은 세상 창조와 함께 있었던 처음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레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레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거의 이 1장 천지창조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이 탈출기 20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죠. 무슨 말이냐면 천지창조 1장과 십계명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7일째 안식일인가? 7일째 근거가 뭐겠습니까?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나마 있는 게 7은 완전수 가운데 하나가 된다 정도인데 7일째는 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7일이 두 번 지나면 보름이 되죠. 물론 저기 금은 맞습니까? 아니 사기인가요 망인가요? 하여튼 거기서부터 15일이 지나면 보름달이 오잖아요. 그래서 7일이 두 번 지나면 보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이란 어느 문명에서도 좋은 날, 축제, 노는 날과 깊은 연관이 있죠. 달이 밝아야지 밤늦게까지 놓을 수 있어서도 그럴 겁니다. 밤에 놓을 수 있는 날, 뭐 이런 불이 장작이 너무너무 귀하던 시절에 달이 환히 밝혀질 때 밤까지 놓을 수 있는 그날, 보름이 되겠죠. 하지만 보름에만 한 번 논다면 달이 한 바퀴 돌아오는 28일 동안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아마도 7로 끊었던 것 같습니다. 7로 가면 보름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일로 끊으면 보름 전후로 3번 정도, 3번 쉬게 되죠. 우리나라의 장날도 달의 흐름과 관련이 깊죠. 이를테면 5일장이나 7일장, 우리의 장날과 유독의 7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 이야기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